옆 사람의 온기가 더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롱테일 기부처럼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가 봐요. 최근에는 경제력 상위 20% 대신에 하위 80%에 해당하는 긴 꼬리, 즉 롱테일에서 나눔을 더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복을 팔아서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한 고등학교 졸업생들, 5년 동안 하루하루 모은 돈을 흔쾌히 기탁한 붕어빵 아저씨, 소년소녀 가장을 도와달라며 50만 원을 우체통에 넣은 그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들어주죠. 따뜻한 정을 나누며 너와 내가 행복해지는, 그래서 국민 미소가 조금씩이라도 더 피어나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봅니다.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EBSFM 토요일 이문화 콘서트 첫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설날이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까치까치 설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나마 매달 아예 자동이체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부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돈이어야 될 것 같고
맞아.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 한꺼번에 하겠어. 뭐 이런 결심들도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조금씩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생활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정미 씨도.
예, 저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적은 금액, 이제 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좋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또 5천 원 더 하게 되고.
맞아요.
지금은 한 23,700원? 올해는 조금 더 네. 많은 분들에게 작지만 저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그 롱테일 기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없는 사람들이 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6334번 쓰시는 분께서요.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방송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한민정 님이 새해 소망을 보내오셨네요.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쾌한 사람들과 여행하면서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그려봅니다. 그러셨는데요. 아유, 새해 소망 꼭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청취자 0645번님께서 퇴직하고 나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한 번 더 다녀온 후엔 동화를 쓰고 싶습니다. 오. 저의 오랜 꿈입니다. 꿈이란 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
말씀하셨네요.
멋있으세요.
네.
정유년 새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런 희망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 방송 소감이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번이나 반디 게시판,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특집으로 마련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네.
예,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뭐 국어에 이어서 진로 진학 상담도 해드렸고요. 철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미 씨, 오늘은 네. 어떤 선생님이세요?
지난주에는 철학 교사 안광복 선생님과 이제 철학과 역사의 만남 미팅을 주선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은 사회 선생님 저희가 모시고 책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모실게요.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의 저자시자 독산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박현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신중하게 고른 8권의 책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설날이니까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께서 그 유혹하신다 그러셔갖고요. 책으로 유혹에 넘어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렬하게 좀 유혹해 주세요. 그리고 설날을 맞아서 또 한 분의 반가운 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EBS 전속 성우 최정우 씨도 지금 함께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항상 뭐 책을 많이 읽어야지 하면서도 네. 뭐 시간이 없어, 바빠 뭐 이러면서 못 읽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책을 읽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8권의 책을 열심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요. 오늘 책들은 정말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특집 그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독산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박현희 선생님 그리고 성우 최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현희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사회 교과서를 비롯해서 동화, 소설, 에세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책들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만나볼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아, 제목 때문에 좀 쑥스러운데요. 네네. 책이 읽으면 정말 재미있는데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책에 대한 얘기를 즐겁고 재미있게 들려드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중에 한 권쯤은 나도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네. 사실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그 강의했던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 책 제목을 보고 반 넘어갔어요.
맞아. 네. 저는 이 책 읽기 전에요. 네. 그 일본에서 바흐라고 하는 그 이제 책장 지어주는 그 책 평론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디렉터. 그분이 쓰신 책 따위 안 읽어도 좋지만 요 책을 읽고 나서 네. 읽지 말까 하다가 이렇게 좋은 책이라면 두 개 같이 겹쳐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충분히 전달시켜 드릴 수 있을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에 대한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 국어쌤인가?
맞아요.
그랬는데 사회 선생님이세요.
네.
워낙 애석하신 거죠?
예, 원래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국어 선생님이 책 읽기도 있지만 사회 선생님의 책 읽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또 다른 방식 이런 네. 걸 안내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다른 시각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중하게 고르셨다는 그 8권의 책 중에서 어떤 책부터 만나면 좋을까요?
아서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를 맨 처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건 제가 팬심으로 추천하는 책인데요. 초등학교 때 이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를 읽고 반해서 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모았던 적금을 털어서 제 생에 가장 통 큰 쇼핑을 했어요.
네.
서점에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홈즈 전집을 질른 거죠.
멋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막 그러면서 근데 한 번도 그 통큰 쇼핑을 후회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재밌는 데다가 제가 책 얘기를 기억을 못하니까 맨 마지막 권 읽을 때쯤 되면 읽은 줄거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읽을 네. 수 있더라고요. 예,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뭐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해준 책.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 책을 읽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네. 책의 얘기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으로 꼽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셜록 홈즈 전집. 그 책에 6학년까지 모았던 적금을 쏟아부었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뭐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북텔러로서 남다르셨네요. 셜록 홈즈 글쎄요. 안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추리소설에서 1887년은 매우 중요한 해라고 책에 나와 있던데 바로 그 해에 주홍색 연구가 출판됐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첫 번째 소설 주홍색 연구가 그 해에 출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리소설의 새로운 장이 열린 시기라고 할까요? 사실 뭐 그 전에 에드가 알란 포가 도둑맞은 편지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같은 추리소설을 그러니까 근대 추리소설이죠.
네.
그런 추리소설을 이미 출판을 했지만 코난 도일의 소설만큼 아주 열광적인 그 독자를 모으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독자의 사랑을 받는 작가와 독자가 함께하는 추리소설로서 새로운 장을 연 그런 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1887년이 추리소설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오죽하면 셜록이언이라는 그렇죠. 그 팬덤들의 네. 명칭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저도 몰랐었던 거 그 책 보고 알았어요. 221B가 그 번지 세상에서 네. 가장 유명한 그 주소. 그 주소로 지금도 의뢰가 온다고 네. 편지가 날라온다는 얘기 듣고 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면 팬심이 끝까지 가는구나 맞아요. 싶었습니다. 아까 전에 디팽 오기스트 디팽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에드거 앨런 포 작품 얘기도 하셨는데 디팽은 너무 일찍 왔다. 시간 맞춰서 온 것은 셜록 홈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셜록 홈즈의 등장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든 그 예술 작품들은 다 그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19세기 후반이라고 한다면 특히 그중에서 영국이라고 한다면 산업혁명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르면서 물질적 풍요를 이룩하고 또 도시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이런 게 없이는 사실 셜록 홈즈가 다루고 있는 그 범죄의 세계가 열릴 수가 없거든요. 모두가 알고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홈즈는. 네. 예예. 그래서 그런 시대.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어줄, 글을 읽을 줄 아는 독자층이 형성됐다는 거죠. 책을 위해, 그러니까 신문 연재 소설이었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독자층이 네. 의무교육, 대중교육의 확산 덕분에 이제 학교를 나온 아이들, 사람들이 네.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독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소설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19세기 후반 이야기인 거고요.
그때부터 가능해진 거죠. 네.
셜록 홈즈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제목이 바로 주홍색 연구인 거예요. 네. 책의 그 내용이 왜 주홍색 연구인지 나와 있는데요. 정우 씨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삶의 무채색 실 꾸러미 속에 주홍빛 살인의 혈맥이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실꾸리를 풀어서 살인의 혈맥을 찾아내어 그것을 가차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읽어주신 내용처럼 유럽 사회에서는 주홍색이 범죄 또는 금지된 것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주홍글씨 생각나서.
예, 그렇죠. 예, 주홍글씨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네. 뭐 제가 이쪽이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를 들면 그 기독교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로다. 그런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색깔이 주홍색, 진홍색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셜록 홈즈가 다루고 있는 네. 그 범죄의 세계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홍색 연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인칭 시점인 이 소설의 화자는 영국의 군의관인 왓슨이고요. 그가 셜록 홈즈와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홈즈는 왓슨을 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셨군요. 아, 이거는 그거는 최종우 씨가 할 걸 그랬나 봐요. 한번 해보세요.
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셨군요.
하거든요. 그러자 왓슨은 네, 놀라서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홈즈의 대답은 그로부터 26페이지 뒤에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을 낭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성우 최종우 씨가 셜록 홈즈를, 남정미 씨가 왓슨 역을 맡아서 들려드리죠.
난 관찰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셨을 거라고 말하자 꽤 놀라신 것 같더군요.
틀림없이 누군가 말해줬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선생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에 의해 머릿속에 일련의 생각들이 재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의식도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물론 중간 단계는 있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론을 해나갔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 신사는 의사처럼 보이지만 군인 분위기를 풍긴다. 그렇다면 군의가는 게 분명하다. 얼굴이 검게 탄 걸 보니 열대 지방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손목이 하얀 걸 보니 피부색이 본래 검은 것은 아니다. 초췌한 얼굴을 보니 병에 걸려 고생한 게 틀림없다. 영국군 군의관이 고난을 겪고 팔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열대 지방은 어딜까? 아프가니스탄이 분명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오셨다고 말했고 선생은 깜짝 놀란 겁니다.
설명을 들으니 정말 간단하기 그지없네요.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 등장하는 뒤팽을 연상시키는군요. 그런 인물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셜록 홈즈는 일어서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나를 뒤팽에 비교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뒤팽은 상당히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15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생각에 빠진 친구를 방해하며 적절한 의견을 내놓는 일은 정말 이제 속되게 화려하고 천박한 수작이란 말이죠. 그 역시 천재적인 분석력을 지녔다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비범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야. 좋아요. 네. 아서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아, 셜록 홈즈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잘난 척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즈는 이렇게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속 주인공이잖아요. 뒤팽이 등장하고 나는 뒤팽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코난 도일 입장에서 보면 네. 에드거 앨런 포보다 뒤에서 이제 비슷한 주제의 작품을 쓰는 거니까 뒤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뒤팽의 팬이었을 거고요. 아. 이 소설의 독자들은. 네. 그러니까 난 뒤팽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뒤팽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 의식을 했던 거겠죠.
귀엽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코난 도일이 계속 그러니까 셜록 홈즈가 뒤팽을 의식하고 있듯이 코난 도일은 계속해서 에드가 알란 포를 의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비슷한 장르의 글을 쓸 때 네. 앞서서 좀 위대한 성취를 하게 되면 그 성취를 의식하고 뭔가 나는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야. 이걸 증명해 보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어서도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계속해서 책에서 계속 그 셜록 키언들을 키언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셜록 홈즈를 두고 선생님 전대미문의 매력 터지는 캐릭터다. 하지만 무척이나 이중적이다라고 평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잘난 척하잖아요. 혀가 꼬일 만큼. 네.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데 재수없지가 네.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잘난 척하는 인물을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셜록 홈즈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락의자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뛰어나가서 변장도 하고 사건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도 하고요. 네. 명성에는 초연한 척하지만 또 자기의 성과를 경찰이 가로채는 거에 대해서 막 분개하기도 하고 막 흥미진진한 사건이 없으면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막 좌절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심지어 셜록 홈즈는 이 지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지만 어떤 부분의 지식, 뭐 생리학이나 화학 같은 지식은 아주 높은 수준이었지만 문학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네, 왓슨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지구가 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는 듯이 그 지구가 어떻게 되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그 아는 면에서도 그러니까 지식에서도 굉장히 차이를 보이면서 엄청난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셜록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냥 잘나고 똑똑하기만 했으면 사랑할 수 없었을 텐데 나머지 부분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 사람.
그런 인간적인 면이 네네, 한쪽 부분이 네. 있어서. 네.
허술한 구석이 많았던 네. 셜록이었습니다. 네. 아, 소설은 캐릭터가 갖는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겨울 방학 때에는 워낙 시간이 이제 길게 남아있으니까 추리 소설을 좀 쌓아놓고 읽었었거든요. 뭐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은 거의 다 읽다시피 하고 그랬었는데 선생님 추리 소설 애독자라고 그러셨어요. 이 밖에도 재미있는 추리 소설들 많은데 간단하게 추천해 주세요.
뭐 너무 많아서 이제 뭘 추천드려야 될지 좀 망설여지는데요. 네. 역시 그 애가서 크리스티의 소설들이 최고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리의 정교함으로 보면 사실은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이 코난 도일의 작품보다 훨씬 네, 정교하죠. 네. 그 중에서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일본 추리 소설이죠.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좀 보면 콕 질리게 두꺼운 책인데
맞아요.
재밌어요.
일본 원작이었네요. 화차. 네,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걸 추리소설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분개할 수도 있겠지만 움베르토 에코라는 세계적인 기호학자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 장미의 이름의 음을 보면 살인사건을 중세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수도사가 해결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또 셜록하고 많이 닮았어요. 에코는 또 셜록을 의식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심지어 그 수도 사건을 해결하는 수도사의 이름이 바스커빌의 윌리엄이에요. 바스커빌의 개가 딱 떠오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그 셜록 홈즈에 대한 오마주가 많이 담겨 있어서 그걸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화차 네. 장미의 이름 이렇게 추천을 또 해주셨습니다. 잠시 1부 퀴즈 드리고 나서 박현희 선생님의 추천서들 다시 이어서 만나볼게요. 정미 씨.
네. 오늘 1부 퀴즈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만나본 추리소설 주홍색 연구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박현희 선생님 보기 부탁드립니다.
1번 에드가 알람포, 2번 아서 코난 도일, 3번 애가서 크리스티.
네,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는요. 자, 1번 에드가 알람포, 2번 아서 코난 도일, 3번 애가서 크리스티.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박현희 선생님이 쓰신 이렇게 재밌는 책이라면 또는 확대견 전문 아이로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나 구대외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 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최종호 씨 매주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불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샤이니의 네. 노래입니다. 셜록. 샤이니의 노래 셜록 들었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독산고등학교의 박현희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8권의 책들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일부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매력 만점의 탐정 캐릭터죠.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영국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앞서 만나본 추리소설 주홍색 연구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성우 최정우 씨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네, 1번 에드거 앨런 포, 2번 아서 코난 도일, 3번 애거서 크리스티.
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이나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네, 추첨을 통해서 북하우스에서 펴낸 책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라면 또는 아이루프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출판사에서 속뜻 국어 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책이에요?
예, 좀 오래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됐네요. 네. 2500년 전에 아테네의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의 얘기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네.
저희가 작년 11월에 강대진 선생님이랑 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소포클레스가 쓴 그 오이디푸스 왕도 잠깐 읽어봤는데 파란만장한 생애의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를 두고 망설임 없이 달리는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이 오이디푸스 왕은 실제로는 한 사람이 출생 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기간의 얘기를 단 하루로 압축해서 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범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개의 질문을 향해서 오이디푸스가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시대에 쓰여졌던 그 작품들이 보통 하루 만에 다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 형식 자체가.
아무래도 그 네네. 현대극과 달리 뭐 막을 올리고 내리고 조명을 네네. 통해서 암전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갔고
예, 무대를 변형시킬 수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극과는 네네. 많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고전은 늘 대할 때마다 옳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배의 위태로운 상황이 오이디푸스 왕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정우 씨가 좀 읽어주세요.
불을 가져오는 신이 더할 수 없이 적대적인 질병의 소용돌이 속으로 도시를 몰아가고 카드모스의 집은 전염병으로 비어가고 검은 하데스는 신음과 애곡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태베이에 전염병이 돌게 된 것은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신의 저주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갑니까?
태베 엄청난 전염병이 그 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옥의 사자인 하데스가 이제 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태베 사람들은 궁금한 거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 이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신이 답을 내려주는 신탁을 받으러 간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선왕의 살인자를 찾아서 그를 벌주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선 왕의 살인자를 아직도 처벌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태베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전염병 같은 그 징벌이 내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는 바로 그 첫 번째 거기 나온 질문에 대한 신탁. 선왕의 살인자를 찾아라. 그렇다면 선왕의 살인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범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내 보이면서 오이디푸스가 범인을 찾는 과정을 쫓아가죠.
네, 그렇죠. 이제 오이디푸스는 신탁을 듣고 온 사람 크레온과 테이라시아스에게 이제 자세한 사정 얘기를 듣고 크레온은 자기 부인의 저기 형제고요. 네. 그다음에 테이라시아스는 저기 두 눈이 먼 아테네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였어요. 일단 이들 둘을 먼저 의심합니다. 네. 크레온은 의심을 받자마자 내가 못하러 왕을 죽이냐. 왕이 죽기 전에도 왕이 죽은 후에도 나는 변함없이 이 태베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맞단 말이죠. 그다음에 테이라시아스를 한번 의심해봤어요. 그랬더니 테이라시아스가 이 턱없는 의문, 턱없는 의심에 완전히 이제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이 사람은 이미 진상을 알고 다 있죠. 알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었는데 열받아가지고 이제 완전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상을 다 밝히게 되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는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자기를 의심하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열받아서 화가 나서 사건의 진상을 폭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내용을 오이디푸스 왕에서 발췌해서 낭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성우 최정우 씨가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를 남정미 씨가 오이디푸스 역할을 맡아서 연기해드립니다.
그대가 부르지 않았더라면 오지도 않았을 거요.
당신이 어리석은 소리를 할 줄 몰랐기 때문이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당신을 내 집으로 청하지 않았을 것이오.
난 당신에게 타고난 어리석은 자로 보이지만 그대를 낳은 부모들에게는 현명한 자였지.
어떤 분들 말이오. 서시오. 대체 인간들 중 누가 나를 낳았소?
이 날이 그대를 낳고 또 파멸시킬 것이오.
그대는 항상 그렇게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가?
하지만 그대는 이런 모호한 것을 밝히는데 으뜸하니요.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줄 일들을 가지고 비난을 하다니.
하지만 바로 그 행운이 그대를 파멸시켰소.
그래도 이 도시를 구했다면 나는 개의치 않소.
이젠 나는 가겠소. 소녀나 나를 인도해다오.
그러면 인도하게 하시오. 그대는 곁에 있으면서 방해하고 들쑤시기나 하니 떠나가면 더는 괴롭힐 수 없겠지.
하지만 내가 온 까닭을 말하고서 가겠소. 그대의 낮은 두렵지 않소. 그대가 나를 멸할 길은 없으니 나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가 진작부터 라이오스의 살해자라 선언하고 위협하며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소. 그는 명목상으로는 이방 출신의 거주자이지만 나중에는 태생부터 테바이 사람임이 드러날 테고 그 행운에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오. 그는 눈뜬 자에서 장님이 되고 부자에서 거지가 되어 이국 땅을 향해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가게 될 것이요. 또 그는 자기 자식들의 형제이자 아버지로서 함께 살고 있으며 자신을 낳은 여인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씨뿌린 자이자 그의 살이자임이 드러날 것이요. 그러니 들어가서 이것을 따져보시오. 그대가 만일 내 말이 거짓임을 밝혀낸다면 그때는 내가 아무 예언술을 모른다고 떠들어대시오.
아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아, 예언이 정말 정확합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방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아, 소름 두 분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언자인 테일리세아스는 선왕인 그 라이오스를 죽인 건 바로 오이디푸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이디푸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끝으로 하는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범인인 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찔리는 구석도 있고 자기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노인을 죽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원래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신탁을 받고 아버지를 죽이게 될까 봐 두려워서 고향인 코린토스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서 테베로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테베의 왕이 아들에게 살해될 거라는 신탁을 받고 두려워서 아들을 버렸는데 그 버려진 아들이 코린토스에서 왕자로 자라게 된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테이라시에스가 말한 것처럼 다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머니와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에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일단 먼저 부인이 먼저 알았어요. 이오카스테가 먼저 가서 자살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가슴에 꽂혀 있던 브로치를 꺼내서 두 눈을 자기가 스스로 찌르고
네.
장님이 된 다음에 테이라시에스의 예언에서도 그 말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네요.
예, 예. 두 눈을 찌르고 결국은 그 테베에서 누렸던 모든 영광, 권력이나 부를 다 내려놓고 이제 방랑자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소포클레스는 아테네 작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테네 작가가 테베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 그리스가 다 비슷비슷한 도시 국가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비슷한 정신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네.
이런 설명이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테베를 떠나서 여러 그리스 전역을 전전하지만 어떤 도시에서도 오이디푸스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이디푸스를 따뜻하게 맞아준 그렇게 끔찍하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오이디푸스를 따뜻하게 맞아준 유일한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그 도시가 아테네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 아테네의 지배자는 그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영웅 테세우스였어요.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의 진짜 강함은 그러니까 아테네의 진짜 강함은 그렇게 그 괴물을 물리치는 테세우스의 힘이라기보다 낯선 이를 포용하고 죄 지은 사람까지도 끌어안는
네.
그런 아테네의 관용정신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테베에서 버린 인간을
네.
끌어안아준 자랑스러운 아테네 정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폐륜적 범죄를 저지른 오이디푸스가 근데 왜 오이디푸스를 두고 뭐 좀 위대한 존재, 뭐 히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건 좀
사실 예 그렇죠. 오이디푸스는 다른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에 비해서는 정말 뭔가 없죠. 거인을 무찌른 것도 아니고 스핑크스를 무찌르긴 했지만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오이디푸스는 자기 생애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 번도 그 문제를 회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발견하는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늘 정면으로 승부했죠.
예. 포기나 절망을 모르고.
예예. 예. 그게 위대한 인간 정신이 아닐까. 그것이 나의 파멸로 가는 길일지라도 진실을 쫓아가는 그 힘.
정면
돌파. 멋지네요. 네. 네.
바로 오이디푸스 왕이 주는 교훈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네.
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독산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박현희 선생님과 함께 책들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작품은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에 발표한 소설이죠. 멋진 신세계입니다. 작가가 상상하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이 반어법이죠, 선생님.
예, 당연히 반어법이겠죠.
네.
예, 예. 뭐 가족을 갖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인간은 그 수정실에서 인공 부활을 통해 태어나고 예, 사람들은 딱 정해진 일만 하면서 그 정해진 규칙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상상이 1932년도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인공 부활로 아기가 태어나는 이 멋진 신세계. 아니 인공 부활로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또 아니 그 아이들을 교육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섹스는 합니다만 네. 사랑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만인은 만인의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네. 특별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한 사람을 소유하려는 것이니까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난을 받죠. 아이들은 사회가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란 시절부터 계속해서 그 뭐지 잠재의식 속의 교육 수면증 네. 교육을 시키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기 자극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 사회가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요즘도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1932년도에 쓰여진 책이지만은 유전자 복제라든가 맞아. 뭐 맞춤학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다보고 기가 막히게 쓴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 멋진 신세계는 고도로 통제된 문명 사회하고 또 야만 세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명 사회 사람들은 늙지도 않아요. 왜 안 늙으려고? 막 병도 없으려고 많이 많이 지금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뭐 별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세계가 정말 파라다이스다. 내지는 멋진 신세계다라고 해야 할 텐데 아까 반어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예, 다른 건 다 그런데 늙지 않는 건 멋진 일 아닌가. 학생들과 책을 읽을 때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늙고 소멸하게 돼 있는데 그 생명체의 자연 질서를 거부하고 있을 때에는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늙지 않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 뱀파이어가 늙지 않죠.
뱀파이어.
예. 드라큘라도 늙지 않습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쩌면 식민지를 빨아먹으면서 성장하는 제국주의를 풍자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멋진 신세계에서는 멋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쇼킹했어요. 젊어서 살고 젊은 채로 죽는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멋진 신세계 사람들은 처음부터 통제된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말씀하신 대로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희생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걸 희생했나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술을 희생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심오한 문학 작품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싸구려 문학 작품, 음악도 그렇고요. 그런 예술은 인간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건데 고통이 없는 사회에서는 예술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종교도 없을 것 같아요.
종교도 없죠. 예, 종교도 종교가 있긴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종교와는 아주 다른 그 포드를 숭배하는
자동차.
예, 예 자동차의 왕 그 포드를 웃음이 숭배합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티짜. 예, 머리가 잘려 있는 거 그냥 예. 뭐 기도한 건 아닌가 이런 표현.
왜냐하면 절실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술도 종교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자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야만인 조는 무스타파 몬드 총통에게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을 낭독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성우 최정우 씨가 야만인 존을 남정미 씨가 무스타파 몬드 총통 역할을 맡아서 저와 함께 읽어드릴게요. 야만인 존은 무스타파 몬드 총통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구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야만인은 총통에게 반항적으로 말했다.
저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을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 끊임없이 불안에 떨 그럴 권리, 장티푸스에 걸릴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는 건가?
긴 침묵이 흘렀다.
전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정말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는 존의 의견에 저는 고개가 좀 끄덕여졌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사실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다니 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낯선 개념이지만
네.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껴안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고통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유토피아를 바라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 디스토피아 소설.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 분야의 글을 쓰는 작가들은 네. 다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본 것 같아요. 세 분 디스토피아 소설이 많은데요.
네.
멋진 신세계와 함께 쌍둥이처럼 언제나 거론되는 조지 오웰의 1984가 있습니다.
네.
1984는 멋진 신세계가 쾌락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한다면 1984는 아주 강력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지배를 하는 사회인데요. 두 권을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현대사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시451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화시451이 책이 불타는 온도래요. 이 사회에서 주인공은 파이어맨입니다. 소방수가 아니라 정말 불붙이는 사람.
책을 내는.
네, 불내는 사람. 책을 네. 불태우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책을 불태워서 아무도 책을 못 읽게 하는 사회야말로 진정 우리의 유토피아가 아닐까. 청소년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때 어떻게 이 사회가 불행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네. 요즘 불 지르지 않아도 아무도 책을 안 읽어서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온라인으로 다 나와요. 네. 이북도 있고요.
네. 네. 멋진 신세계에 이어서 1984 화씨 451까지 읽어보시면 어떤가 하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네 번째로 추천하실 책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인가요?
뭐 너는 연애를 글로 배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만 저는 글로 배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의 기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사람들은 중요한 거 영어도 배우려고 하고 수영도 배우려고 하면서 왜 사랑은 안 배우려고 하냐?
네.
니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사랑도 배워야 한다.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이다. 운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랑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아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네.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배경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약간 아쉬운 건 아무리 살펴봐도 정말 테크닉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기술을 원하는 분들은 그 착각이라는 말씀이신
선생님이
거죠?
그걸 원하고 뽑은 거 아니에요? 사랑의 기술 보면서.
그 테크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19금이라서 네. 골랐는데 아니어서 아니었어요. 실망하셨어요.
네. 큰 실망을 했었죠.
네네. 선생님 에릭 프롬의 그 작품 중에서 사랑의 기술 말고도 3종 세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예.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소유냐 존재냐, 그 다음에 사랑의 기술 이 세 권을 그냥 제 마음대로 3종 세트라고 붙여봤는데요.
네.
이 세 권을 같이 읽으면 정말, 과거와는 다른 내가 되었다. 이런 경험을.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이 네. 책을 읽은 뒤에 나는 다른 사람이다.
네.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예, 강력하게
지금 서점을 하나 하셔도 돼요.
아니 지금 최정우 씨가 네. 이 원고를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말씀해 주신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최정우 씨.
네?
사랑을
네.
책으로 배우는 거 괜찮은 거
사랑을 글쎄요 아직 거. 그 저는 사랑을 그냥 실천하고 있고 네 뭐 모르겠네요
잘 지금. 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여섯 살 하율이 아빠입니다.
네. 더 많이
네네네 아이와 그럼요 그럼요
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기술을 또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릭 프롬의 3종 세트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까지 여러분께서도 꼼꼼하게 적었다가 한번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영원한 고민거리이자 행복의 원천이죠. 정우 씨도 에릭 프롬이스는 사랑의 기술 뭐 그 읽어 보셨나요?
전혀 안 읽어 봤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제목 처음 봤는데요. 네. 제목이 딱 기억에 남네요. 네. 네, 네.
사랑의 기술.
읽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정우 씨는 뭐 재밌으라고 지금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이랬지만, 사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심리학자들, 뭐 정신과 의사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모두 사랑하는 책이잖아요.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읽어보면 좋을까요?
사랑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바로 서야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거기서 인상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네.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 희생만 하는 사랑도 진짜 사랑은 아니다.
아.
폭력으로 상대방을 얽어매는 것과 똑같이 희생으로 상대방을 얽어매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랑, 내가 클 수 있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책을, 예, 그걸 마음에 좀 간직하면서 상대방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생활에서 그런 사랑을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균형을 좀 맞춰서 서로 발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례사 하시는 분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아니, 그 선생님 책에 보면 네. 되게 좋은 내용 나오잖아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안전벨트, 그러니까 뭐 착용하시고
네,
비상 대체 비상 시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먼저.
마스크 어른이 먼저 하고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네.
자기 몸을 먼저 가눠야 아기도 나중에 이제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 저도 네, 인상 깊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부에서는 주홍색 연구, 오이디푸스 왕, 멋진 신세계, 사랑의 기술 이어서 만나봤고요. 2부에서도 흥미진진하면서도 깊이 있는 책 4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미 씨 1부 퀴즈 정답 알려주세요.
네.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2번 아서 코난 도일이었습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하림의 노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듣고 나서 박현희 선생님 그리고 성우 최정우 씨와 함께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